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서로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그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사탄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가 따로 있고, 공격하지 않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늘 항상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끈질겨요.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해요. 사탄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 가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가려고 할 때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갈 때는 강하게 공격하고 가지 않을 때는 약하게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교를 갈 때는 눈에 보이게 공격을 하고 가지 않을 때는 안 보이게 조용하게 공격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집에 있는다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 과정을 통해 볼 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식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와 마귀의 싸움이 끝났으니 잠시 좀 쉬자라고 할 때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을 취할 때가 없어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항상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공격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에 큰 뱀이 나타나서 신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사탄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환경을 가리지 않아요. 환경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좋은 환경이 있고 좋지 않을 환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디서 유혹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할 때예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입니다. 그렇죠? 환경이 너무나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잘 받는 장소가 따로 있고 잘 받지 않는 장소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 가면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고 예배당에 나오면 사탄의 공격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오더라도 늘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죠. 예전에 그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에는 술집도 많고 음란한 곳들이 길거리에 즐비해가지고 그 죄 지을 일이 많은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는 술집이 좀 적은 것 같고 찾아가야만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죄 지을 일이 있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죄 지을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나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머무는 상황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집 밖을 나서면 밖에서도 공격을 하고요. 집 안에 있으면 안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장소를 구해받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이 집에만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기도 쉬울 때입니다. 왜 그래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모여있으면 서로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가장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심하게 돼요. 지금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가장 쉬울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 공격해요. 사탄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도 공격하죠. 목사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자들에게 더 큰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유혹하잖아요. 베드로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나는 사탄의 공격을 안 받겠지? 이처럼 순진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멍청한 생각이에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공격을 받아요. 특히 지금처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더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죠. 그렇죠?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게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선악을 알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이게 눈 커지는 나무였다면 그거 먹으면 눈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키가 커지는 나무라고 하면 키가 커지게 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입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친밀한 관계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기준으로, 내 스스로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악인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인 것 같아요. 이게 악인 것 같아요.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판단하는데 하나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완전히 선한 분이어야만 됩니다. 인간처럼 악이 들어온 인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별하는 인식 체계에 악이 들어왔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들어온 사람은 선악을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준으로, 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선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죄인은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대로, 내 이성에 맞는 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진멸하래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무슨 죄입니까? 갓난아기까지 죽이라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난아기까지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갓난아기 너무 불쌍한데요. 죽이지 않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갓난아기를 죽이는 것이, 그 땅에 있는 갓난아기를 죽이는 것이 악이라고 판단을 합니까?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 체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 체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죽이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물론 지금 뭐 죽이라고 하진 않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나름대로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모든 선악의 중심이 나가 되게끔 하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래요. 그게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비적인 게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 반드시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이 살았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해, 대단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그런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찾아온 죽음은 혼적인 죽음입니다. 혼적인 죽음. 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뭐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이렇게 뭐 논란은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이분법을 따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 텍스트 중심으로 봤을 때 제가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나눌 수가 없어요. 구분은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끔 혼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담이, 아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래야 남자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혼적인 죽음이에요. 사탄은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쓰러뜨렸어요.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다윗에게는 천천히요.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히로다. 시기했어요. 아니,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을 쓰러뜨렸으면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도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은 주변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와를 이용했어요. 사탄은 욥의 아내를 격동시켜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유혹했습니다. 종용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음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쳐다보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사탄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공격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알면서도 넘어져요. 그렇죠? 알면서도 당하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 앞에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대적은 가족이 아니에요. 대적은 친구가 아닙니다. 대적은 목장 식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적을 규정하기를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가족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목장 식구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성도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주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대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예요. 마귀와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혼의 죽음을 초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까?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는 늙으면 죽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지금의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선택이 그래요. 생명나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오늘도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도.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선택해요. 출세를 선택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선택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사탄은 늘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도 맛보게 하죠. 이것이 인류가 맞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죽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왔던 것처럼 구원도 영과 혼과 육으로 오게 됩니다. 다 볼 수 있는데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영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처음 나오는 십자가 복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뱀의 후손,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후손은 원래 남자의 후손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최종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혼의 구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신이 벗었음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부끄러워하게 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치마로 가렸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이게 영혼이 죽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박애주의나 이타주의나 구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하여, 내 힘을 통하여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가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느냐, 이거 알레고리 아니냐.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이게 아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단순히 죽여서만은 안 돼요. 가죽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각을 뜨고 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피 흘림의 죽음의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어느 짐승도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최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다소곳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가죽을 취해야 됩니다. 잔인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보고 오랜만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전히 사자들은 초식동물을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장면은 여전히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아주 잔인한 장면들. 그렇죠? 근데 화면을 보더라도 그것이 잔인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아이 하나는 그 육식을 안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채식만 해요. 원래 육식을 하던 아이였는데 왜 안 하냐 하면 어느 날 소를 잡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 도저히 내가 육식 못 먹겠다 해서 안 먹더라고요. 그만큼 짐승을 죽이는 일은 잔인한 일입니다. 처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아담과 하와 눈앞에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가죽을 취해서 그대 그 가죽으로 나의 수치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내가 아니라 내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수치를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의 가죽옷을 통하여 그 수치를 덮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육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오늘 보면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칼을 누가 맞으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누가 칼을 맞습니까? 목자가 칼을 맞는데 그 목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칼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칼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불칼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칼에 맞아 흘린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제 드디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두루마기는 어떻게 빱니까? 같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가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적인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마귀는 끊임없이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초래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도록, 혼적으로 죽도록, 육적으로 죽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격받기 좋은 시간이 있고 받지 않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공격받는 장소가 있고 받지 않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사탄의 공격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유혹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끝났으니 잠시 쉬자. 이런 날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앉히기 전까지는 그런 날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 가죽옷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불칼을 맞아 산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집에만 오래도록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이때가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의지하여 사탄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